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행복하여라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에 감동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절제하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심령으로 하늘과 땅의 축복,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초등학교 4학년 때 밖에서 놀다가 왼쪽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학교를 몇 달간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려니 좀 무료해져서 집안 책장에 있는 책들을 한 권씩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다가요, 엄청 재미난 책을 만나게 됐습니다. 중국 3대 고전 중 하나인 삼국지입니다. 옛날 책들은 한자어가 섞인 새로 읽기로 된 책들이 많았는데 그 삼국지도 그랬습니다. 아주 두꺼운 세 권짜리 책이었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워 읽었습니다. 책 장수가 넘어갈 때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궁금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때는 2세기 말 중국 후한 말기. 매관매직, 가혹한 수탈과 십상시 횡포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해졌을 때 황건적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지럽혀지지요. 이에 중국 각처에서 응가하던 영웅들이 일제히 일어나면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천하를 삼등분한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위나라 조조, 총나라 유비 현덕, 그리고 오나라 송건입니다. 조조는 간웅이라고 하는 별명처럼 뛰어난 지략을 가진 리더로 제일 먼저 원소가 차지하고 있었던 하북당을 침공해서 빼앗고, 그리고 위나라를 세워서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오나라 송건은 강남에 위치한 까닭에 비교적 이제 전쟁에서 좀 멀어져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청나라 유비 현덕은 다른 영웅들에 비해서 참으로 덕망 있는 겸손하고 착한 분이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온유가 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했잖아요.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의 뜻을 세워서 의형제를 맺는데 막 도원 결의를 하고 삼고 초려 끝에 제갈량이라고 하는 이 불세출의 지략가를 얻은 후에 유비의 세력은 엄청 커지게 됩니다. 저는 간홍 조조나 책을 읽으면서 혹은 음흉한 송건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이 유비가 천하를 통일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조조가 백만대군을 일으켜서, 근데 조조가 잘 됐거든요. 처음에는 엄청 잘 됐거든요. 누구보다도 앞서갔거든요. 교만한 조조가 잘 되는 게 좀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도, 그래서 교만한 조조가 제일 잘 돼가지고 막 백만대군을 일으켜가지고 막 오나라를 침공하려고 했을 때 그 적벽대전에서 제갈량의 지략으로 인해가지고 몰살당할 때 막 그러면 그렇지 막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간교한 조조가 그 전투에서 막 죽기를 기대했는데 목숨을 구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는지 아직 꾀가 많아요. 매우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죽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적벽대전 이후에 유비 세력이 크게 확장돼서 유비가 서촉 41주를 차지하고 한중왕에 오르게 되었을 때 저는 드디어 유비가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요, 도원 결의를 맺은 관우가 갑자기 오나라의 전투에서 죽어버리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좋았던 유비가 달라졌어요. 아주 격해졌습니다. 제갈량에 막 뜯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기필코 형제 관우의 원수를 갖겠다고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백만대구를 일으켜서 오나라를 침공합니다. 그 와중에서 오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와중에서 장비도 술 마시고 부하에게 행패부리고 그냥 폭력을 쓰다가 전쟁 한번 치르지 못하고 밤중에 부하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도원 결의한 두 형제를 한꺼번에 졸지에 이른 유비는 평정심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분이 막 극에 차서 막 달려들다가 그만 상대방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모든 군사를 잃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게 됩니다. 그 이후 유비는 재기하지 못합니다. 결국 죽어요. 유비 마지막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유비 헛헛한 죽음을 보면서 저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책을 읽는데 진짜 하나도 행복하지 않더라고. 온유하고 겸손한 유비가 천하를 평정하고 차지해야 되는데 분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다 전쟁에서 대패하고 중간에 그렇게 맥없이 죽어버리자 저는 계속해서 책을 읽고 싶은 생각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도 끝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비가 죽은 다음에는요 삼국지가 그냥 저기는 그냥 숙지하듯이 읽었어요. 나머지는 그죠. 근데 놀랍게도 끝에 반전이 있더라고요. 결국 천하를 통일한 사람은 간교한 위나라 조조도, 음흉한 소나라 오나라 송건도, 혈기를 부렸던 청나라 유비도 아니라 뜻밖의 인물 사마염이었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한때 천하를 3등분해서 패권을 놔뒀던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엉뚱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삼국지를 읽으면서요 아주 몇 가지 소중한 제 평생에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이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재능과 지식을 과대평가하고 상대를 만만하게 보고 과소평가하면 적벽대전에서 몰살당한 조조와 같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만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게 제가 얻은 교훈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내가 반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사람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어르면, 경험이 없으면, 키가 작으면, 가진 게 없으면, 아 근데 세상에 만만한 사람이 없으면 만만하게 봤다면 진짜 큰 코 닥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 내가 양육했던 내 자식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안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그래서 반말을 안 해요. 자식들에게도 만만하게 보다가 나이 들어서 진짜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아 이게 얻은 교훈이에요. 세상에 만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예.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얻은 교훈. 화를 내는 게 엄청 해롭다는 겁니다. 화를 내면 정세 판단을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할 수 없고 유비처럼 결국 감정적으로 대처하다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 적어도 큰 뜻을 이룰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유비가 왜 전쟁을 일으켰는데 왜 군사를 일으켰는데요? 백성을 위해서. 근데 화를 내니까 화가 나니까 화를 절제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왜 군사를 일으켰는지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을 때 그 백성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뜻을 저버리게 돼요. 야, 이 분노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천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갑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천하는 누가 얻을까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5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천하는 누가 얻는다고요? 온유한 자가. 온유한 자가 천하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마카리오의 호이, 프라이스, 호티 아우토이, 클레이, 로노, 메수시, 텐겐. 한국어로 번역하면 행복합니다. 온유한 자는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헬라어로 프라에이스입니다. 호이 프라에이스. 이 말의 뜻은 외형적인 폭력이나 잔인함의 반대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 고통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온유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절제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온유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절제하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온유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절제하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온유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절제하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온유한 자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땅은 헬라어로 겐인데 이 단어는 가나안 땅처럼 이 세상의 땅 천하를 의미하기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처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나라 그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온유한 자는 하늘과 땅의 축복 복을 받게 되고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행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 노하기를 더디하고 절제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셔서 하늘과 땅의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행복합니다. 첫째,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격이 포악하고 강한 자가 오래 살아남는 줄 알지만 사람이고 짐승이고 간에 혈기 부리는 존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60이 넘으면요 젊은 시절에 함께했던 친구들로부터 조금씩 이제 부고장이 오게 됩니다.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 부고장 가운데는 뜻밖에도 젊은 시절에 그렇게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강철 체력을 자랑했던 친구들이 비교적 이른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 쌈 잘하고요, 뭐 주먹 세고 뭐 이렇게 술고래로 거칠게 살았던 사람들이 60줄이 넘었으면서 이런저런 질병으로 그렇게 맥없이 쓰러집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연약한 저질 체력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절제하며 살았던 사람들, 나는 몸이 약해요 라고 골골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조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상하게 60이 넘으면 점점 건강해져가지고 오래 사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과 정말 달라요. 그렇죠? 거칠고 강한 혈기 부리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약하지만 절제하는 부드러운 사람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일찍 죽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한번 주변에 잘 살펴보세요. 화 잘 내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혈기 부리고 살다가 일찍 죽은 남편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아 맘 편히 잘 사시는 미망인들이 꽤 있는 겁니다. 주변에. 동물의 세계도 비슷해요. 어떤 교회에서 동물원 원장을 초청해서 강연을 가진 후에 물었대요. 동물원 원장에게 동물이나 곤충 중에서 어떤 것들이 빨리 죽나요? 동물원 원장이 답했습니다. 호전적이고 성질이 급한 님, 덩치가 큰 님들이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동물들은 오래 삽니다. 또 곤충들 가운데서도 투구벌레처럼 등딱지가 아주 딱딱한 님들이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 호랑이 오래 못 갑니다. 그렇게 약한 동물들을 수없이 잡아먹고 사는데도 개체 수도 작아 대부분 멸종 위기, 등딱딱한 곤충들 뭐 사슴벌레 뭐 이런 거 다 멸종 위기입니다. 멸종 위기 종들이에요. 그러나 거북이, 코끼리, 온유한 동물들, 부드러운 곤충들은 오래 삽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땅을 그 다 멸종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거든요. 다 죽고 나면 우리들 세상 상식적으로 양은 매우 온순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양을 좀 많이 띄엄띄엄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몽골에서 오래 사역하신 선교사님께 양에 관해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양은 양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 온순한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양들 가운데 온순하지 않은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뿔도 안 달렸는데. 양떼들을 100마리라고 합시다. 양 100마리. 양 100마리, 양떼들 중에 20%, 20마리, 20%의 양은 정말 양이래요. 목자들이 말해 순종도 잘하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순종도 잘하고 예. 그리고 젖도 많이 나오고 새끼도 잘 낳는다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100마리라면 20마리, 20%의 양들이 있는데 이 양들은 목자의 말에 잘 따르지도 않고 젖도 못 내고 새끼도 못 낳습니다. 성격도 게다가 성격도 나빠. 그래서 막 신경질 내고 거칠고 포악해서 늘 다른 양들과 싸우기 일 수 있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양을 너무 띄엄띄엄 본 거죠. 그러니까 잘 제사에 안 본 거죠. 몽골의 양을 엄청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예요. 나머지 60%의 양들은 그저 그런 양들 왔다 갔다. 몽골의 목자들은 평소에는 온순한 양, 그리고 말 잘 안 듣고 다투고 신경질 부리는 양들, 그리고 그저 그런 양들을 모두 함께 키웁니다. 그러다가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온다든지 혹은 추운 겨울이 오면 양을 잡아 먹게 되는데, 몽골에서 오신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다가 그때 잡는 양이 어떤 양이겠습니까? 화 잘 내고 거칠고 말 안 듣고 다투기 좋아하는 양 오래 못 갑니다. 목자는 새끼 잘 낳고 젖 잘 내고 온순한 양들을 애지중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살도록 배려합니다. 그러나 새끼는 하나도 못 나오면서 성질만 나빠가지고 그냥 말 안 듣고 불평하고 양들 사이 다툼 일으키고 다른 양들 막 괴롭히는 양은 그냥 두고 봅니다.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려요. 손님이 오는 그날이 그 양의 마지막 날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양이 행복해요.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분을 품더라도 하루 이상 품지 말라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을 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는 온유가 지면에서 누구보다 승한 자라는 칭송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광야길에서 물이 없었을 때 백성들이 늘 하듯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요. 막 불평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분을 못 이겨서 반석을 지팡이를 들어서 두 번이나 내려쳐 버립니다.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지 않았다고 모세를 책망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절제하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주시는 천하를 얻으십시오. 이 땅에 그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온유한 자가 행복한 이유는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 축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땅을 의미하는 헬라어 게는 우리가 앞으로 누릴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막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막 괴롭혔지요. 예수님을 말로 상처주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서 너부터 구원하라고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괴롭혔어요.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렇게 그 십자가 밑에서까지도 막 깐족깐족거렸던, 예. 정말 예수님께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인간들이 참으로 같지 않게 주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주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소처럼 말없이 그 모든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셨습니다. 바보 예수이신가요? 그러나 주님의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 속에 묵묵히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것은 뜻없이 무릎 꿇는 그런 굴종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당하고 사는 것이 운명이려니 운명에 맡겨 사는 그런 체념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님이 담담하게 그 모든 수치를 담당하신 이유는 저의 믿음이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하늘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십자가 은혜로 온 세상을 구원코자 하는 그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자기의 순종으로 온 세상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를 참지 못하시고 정말 그들의 말대로 내려오라고, 그래 진짜 내가 내려갈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당장 뛰어 내려오셔서 주님의 분노를 폭발시키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도발하며 그 밑에서 아주 깐족거리던 님들은 다 눈알이 뽑혀버리고 사지가 찢어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 그 당장의 그 현장에서 처참하게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게헨나 지옥불에 던져졌을 거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도 구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절제하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함으로 그 모든 멸시와 천대 그리고 조롱과 핍박을 다 견뎌내셨어요.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행복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온유함으로 주님은 구원하셨습니다. 분노하셨으면 산통 다 깨졌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온유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이 온유하신 주님을 본 만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을 본받으십시다. 화내면 사람을 죽여요. 그러나 참으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조롱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특별히 요즘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영화를 봐도 그렇고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표현들 참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면 아이들은 교회 다니는 거 창피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이런 세상 분위기 속에서 많은 분들이 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감추고 살게도 되죠. 그러나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그 모든 멸시와 조롱과 핍박에 대해 분노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온유한 심령으로 이겨내신, 끝까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얼마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기쁨으로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요, 우리 앞에 갔던 신앙의 선조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다 온유한 심령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줄줄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감당하게 됐는지, 온유한 심정으로 잘 참고 감당했던 이유도 분명히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 한 성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영혼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 신앙으로 인해 당하는 그 어떤 조롱이나 핍박에도 앞으로 장차 우리가 받을 새하늘과 새 땅, 하늘 축복을 생각하며 분노하는 대신에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클레로노 메소시입니다. 그 말의 뜻은 상속하다, 상속자가 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상속이라는 의미 아시죠? 상속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불로소득을 의미합니다. 내가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그 신분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모든 권한과 소유와 축복을 의미하죠. 그게 상속이죠. 소위 금수저입니다. 태어났는데 그냥 아버지가 엄청 부자이기 때문에 나도 자동적으로 부자가 되는 그런 금수저. 온유하면 클레로노, 메수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이 다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온유한자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의 축복이 저절로 다 그 사람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행복하십시오. 올 한해 제가 삼국지에서 얻은 교훈이 크게 두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과 둘째는 화내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라이프 레슨이더라고요. 보니까 한 사람도 만만한 사람은 없으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나이 어리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조심해라. 빈부귀천, 가난하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조심해라. 한 사람도 만만한 사람 없자. 이게 진짜 좋은 교훈이더라고요. 그리고 화내면 다 잃는다, 다 죽는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두 가지밖에 없다면 뭘 선택할까? 교만한 조조는 화낸 유비보다 좀 더 오래 갔습니다. 이게 묘하더라고요. 유비 현동은 정말 덕망 있는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을 다스려야 이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뜻밖에는 대업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가 천하를 잃어버린 이유가 너무나 단순해서 속상합니다. 안타까워요. 아우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분노해서 전쟁을 일으킨 까닭이었고 분노로 인해서 총기가 어두워져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과 함께 수많은 백성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분노의 눈이 어두워지니까요 백성을 위해 일한다는 그 대의를 저버리게 되더라고요. 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접촉사고가 딱 났을 때 이게 차가 그냥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슈런스 교환하고 그럼 끝나면 되거든. 근데 분노의 눈이 어두워지면 갑자기 차 문제는 사라져버리고 멱살 잡아. 그리고 이상하게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게 차 접촉사고로 인해가지고 경찰서에 갈 일이 아닌데 멱살 잡아가지고 경찰서 감옥에 가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이거는 그냥 그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문제 해결이 엉뚱한 데서 끝나버린 거예요. 폭력죄, 나중에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폭력죄. 화를 내면 백성을 위한 일한다는 대의를 저버리고요 백성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100만 명을 죽였어요.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망했어요. 단 한 번의 분노가 그의 전 인생을 불살라 잿더미 되게 했습니다. 모세는 딱 한 번 분노해서 반석을 두 번 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결과 참으로 안타깝게도 남은 다 천국에 들어가게 했지만 아니 천국이 아니라 가나안 땅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절제하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온유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절제하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축복 하나님 나라를 모두 저절로 상속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가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영원한 것입니다. 강한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행복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온유하심으로 십자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상속받아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오늘까지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노하기를 더디하고 절제하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함으로 하늘과 이 땅의 모든 축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죄를 따라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그 죄값을 물으셨다면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우리 중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에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따라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십자가 보혈로 얼마든지 분노하실 만한 상황인데 온유함으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노하기를 더디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부드러운 심령으로 잘 감당하여 하늘과 땅의 축복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일이 다 되도록 성령님 온유는 우리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